말씀 사도행전 10장 42절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러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문을 여는 사람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이 있는 주간이죠.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는 놀라운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제 간소화되고 귀찮고 또 해서 제사가 많이 없어지긴 해도 그래도 아직 명절 때마다 제사가 많이 드려지죠. 믿는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채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픈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 해도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또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런 가정에서는 이제 이 명절이 하나의 선교지요 사명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복음화는 누구나 다 원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뭐 다 자기 가족이 가장 안타깝지 않겠어요? 네. 저도 우리 가정 뭐 가문에서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제사를 조상 대대로 드리는 가문인데 그래도 우리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가 제일 먼저 되는 것은 부모 형제들이죠.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부모 형 가족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과장인 줄 몰라도 제 기억으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물론 빠진 적도 있을지 몰라도 심지어는 군대 3년 있을 동안에도 그 힘든 군대 생활에도 빡빡한 일정에도 시간이 없었는 화장실에 가서라도 제가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빠뜨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1년이 지나도 꿈쩍도 안 하고 2년 지나도 흔적도 없고 3년, 4년 정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죠. 근데 무려 7년 걸렸습니다. 7년. 7년 만에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명절 때 되면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좀 무겁죠. 더구나 제사를 지내는 가족이 있으면 더 마음이 무겁죠. 자,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의 앞에 하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해야지 운명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은 저절로 복음화되지는 않죠.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서 썩어지는 한 사람이 있어야만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복음 문을 여는 개척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썩어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저절로 가정이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편하게 말로만 그냥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라는 큰 값지불을 했어요. 그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는 거 쉽지 않잖아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대요. 내가 비록 가정에서 가문에서 예수를 처음 믿고 정말 귀한 값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도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섬기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 혼자 믿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되잖아요. 가족은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혼자 나는 예수 믿었다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있다가 가족은 그대로 있고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그건 너무 초라한 구원이고 하나 앞에 가면 좀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겠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값지불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자기들만의 복음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누릴 때 사명이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사명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고안에 죽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스데반이라는 한 성령 충만한 이런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순교라는 죽음으로 썩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세계로 뻗어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죠. 아무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하면은 가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복음에 헌신하지 않으려면 그 나라에는 소망이 없죠. 아무도 자기 캠퍼스를 위해서 자기 인생에 희생하지 않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누리고 천국 가려면 그 캠퍼스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죠. 자기 소명,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채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설명절에 우리는 뭐 나라, 민족, 시대 다 있지만서도 그 출발은 가정입니다. 일단 설을 가정에서 보내겠죠. 자기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복음의 개척자가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신 가정에는 구원의 문을 여는 개척자가 되시고 또 비록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식어지고 정체되고 침체된 가정에는 다시 성령의 불을 던지는 개혁자가 되는 멋진 설명자를 한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많은 명절 기간 지난 그 다음 주일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얼굴들이 다 좀 그래요. 언제 다 불신 문화에 다 잡혔다가 오는 거예요. 불 꺼진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커맨시 대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 불 켜진 얼굴로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봅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문을 여는 사건. 두 번째는 고넬료를 통해서 자기 가정의 복음의 문을 여는 사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베드로의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여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죠.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죠. 마지막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사도들이 받고 베드로도 받았어요. 자, 땅끝이 어디에요? 땅끝이 무엇을 말합니까? 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 알겠죠. 땅끝은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땅끝은. 땅끝에 유대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땅끝에는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너희들은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는 물론 베드로도 자기 스스로 이방인 선교 계획을 꿈꾸거나 생각한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아무래도 말씀을 못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유대인의 관습대로 하루 세 번 기도에 아주 정성껏 기도에 헌신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고 신앙의 돌파가 일어난 역사는 다 공통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죠. 여러분 큐티 앞에서 쭉 앞에 10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그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사건이 일어나죠.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레기 달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동물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동물들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정한 동물들만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는 성실한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는데 율법을 깨트리는, 율법을 어기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때 보자기가 내려왔다가 또 거절하니까 내려왔다가 세 번째 아주 올라가 버렸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잘 몰랐지만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부정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들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접촉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더구나 그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런 유대인의 이 아주 속속들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 계획을 갖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가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베드로가 받았지만서도 베드로 자신으로서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행할 엄두를 못 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환상으로 그냥 몰아붙여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나가듯이 같은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세일을 행하시죠. 한 번도 유대인이 이방인 전도에 나서지 않는 한 전력이 없는 전통이 없는 세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세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만들어서 엉뚱한 세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딴 사람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세일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세일을 하는 사람이 개척자요 계획자로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이나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으로 새로운 일, 개척하는 일, 개혁하는 일의 세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일이라기보다도 이미 수백 년 전 또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미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세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 이제 앞으로 고넬료를 전도하러 가는 것이 전혀 세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세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이 장차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는 이방인 선교를 약속한 말씀이 있고 최근래에는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방인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증인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자는 남들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개척자요 개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척자들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새로운 일, 가장 창의적인 일, 가장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겠어요? 생각이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뭐 예술가들이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누구라고 생각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과감한 사람이고 가장 대담한 사람이고 가장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처럼 창의적인 창조적인 기발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고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세계를 열어가는 새로운 개혁자가 되는데, 자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광야에는 길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세일을 하는데 광야에 길을 낼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나요? 사막에 비가 오면 사막에 모래 속으로 다 파들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창의적이고 개혁적이고 이거보다 더 개척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개혁적인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새로운 것을 밀어냅니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전통적인 것에 매인 삶이 되죠. 그래서 묵은 것을 먹는 안주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새로운 일이 없죠. 아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생각을 안 하니까 새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일은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새로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무사해서 좋긴 하겠죠. 다 무사하길 바라죠. 모두 여행 가면 무사히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그걸 신앙에도 아, 내 신앙 무사하게 신앙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무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바라는 신앙이죠. 그거는 무사한 것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문을 여는 이런 개척자가 된 것은 그의 뭐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에 성격이 담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받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순종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가 누누이 설명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도 여러 가지 다른 뭐 방법은 달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을 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너무 멋있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누가 만드냐면 그 일이 어디서 났냐면 일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러시도다. 이제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없었던 또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일들은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갑자기 엉뚱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록해놓은 그 말씀을 그 때를 따라서 그에 맞게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요. 예배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이제 이전에 있지 않은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개척자인데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아무도 이방인의 문을 연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방인의 문을 여는 개척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 들은 말씀이 이번 주에 특별히 명절에 말씀을 이루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방인인 또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나라가 로마인데 이 고넬료는 그런 로마의 군인 장교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로마 장교 집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큰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전통에 매이고 그냥 상식을 따라 살고 나의 생각대로 살면 베드로가 가는 게 쉽지 않겠죠. 대부분 사람이 새로운 문을 못 여는 것은 이 전통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 뭐 여러분들이나 나나 마찬가지 않겠어요? 꺼려지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있어요. 그냥 내 생각이라면 갈 수가 없지. 안 가야지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었어. 그 성령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새로운 문을 여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기존 전통을 깨뜨리고 이방인 집에 갈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할례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신란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세계를 가는 자에게는 핍박과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무서우면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전에 해보지 않는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자기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런 일을 할 때 비난하고 배척하고 그것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전할 때도 똑같았어요. 종교인들은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새로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율법을 거스리고 율법을 무너뜨린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것이 아닌데 베드로가 지금 엉뚱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베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기도했겠죠. 와, 남들이 못하는 저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감히 이방인 집에 들어갈 엄두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저히 두려워서 엄두를 못했는데 베드로는 저런 일을 하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야 될 텐데 베드로가 하는 일이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기보다도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일로 보았기 때문에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사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교회사에 2000년 동안 많은 개혁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많이 있죠. 뭐 루터만 개혁자가 아니고 존 이클립이라든지 존 후서라든지 이클립은 성경 번역을 했다가도 번역을 했다는 죄로 화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번역해. 근데 개혁자들은 다 이런 순환을 받으면서 이단시 받으면서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을 동일하게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다 그런 길을 걸어갔죠. 이전에 없었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몇백 년이 지나가 보세요. 지나가 보면은 그것이 증명이 될 때는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은 그 개혁가들을 성인으로 추앙하고 영웅으로 추앙하는 시대착오적인 뒷북을 치는 겁니다.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아니 지구가 돈다고 할 때 모두 다 반대해서 이단으로 취향됐습니다. 갈릴레오도.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맞다고 할 때는 과학자들이 갈릴레오를 더 높이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알의 밀알로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리스도인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야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개혁되고 바뀌고 그 사회가 바뀌고 그 캠퍼스와 가정이 바뀌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바뀝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믿는 사람이 수백만 돼도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시대가 안 바뀌어요. 한 사람이 없으면 적게는 자기 가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썩어져 밀알로 죽을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 누구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인데 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복음의 문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도 불신 가정에 처음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가정에서 처음 믿으신 분들 많은 핍박이 있죠.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의 핍박이 있고 시부모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부모님의 핍박이 있고 많은 핍박,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러나 그 불신 가정에 그 한 사람을 보내신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신을 믿는데 그 한 사람을 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먼저 믿게 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딴 가족은 아직도 안 믿는데 그러면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썩는 미랄, 그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여는 개척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50km 되는 요파에서 가이사라까지 갔죠. 거기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복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기록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하나님의 행위록에 다 기록됩니다. 나중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대충 사는 사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다 행한 대로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재판장이 누구냐? 오늘 베드로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그때 재판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생사를 좌우하는 재판장이 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심판 때 지옥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게 하는 방법은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와있죠. 43절에 보면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여 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핵심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의 이름을 믿으면 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지 않는 이방인 가정에서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입니다. 이번 설명절 때 이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는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 이런 복음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땅끝에 있는 이 이방인에게 처음 예수가 구원주고 심판자인 것을 전하는 복음의 문을 여는 개척자로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복음의 문을 여는 개척자는 기도하는 자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고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전에 아무도 하지 않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문을 여는 자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소원하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냥 미지근하게 자기 혼자 자기 신앙 하나 가지고 자기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만족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신앙하니까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 알의 밀에 썩지 않고 혼자 그대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썩어지는 삶을 살고 자기 캠퍼스를 위해서라도 자기 인생을 한번 들여보고 더 크게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도 자기 인생 한번 들여보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믿지 않는 타국의 다른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자기 인생을 한번 들여보고자 하는 이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살려고 하니까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짜증나고 안 되면 늘 남 불만하고 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그의 나라와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자기 마음이 넓어지면 자기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가 되었지만 자기 혼자 그냥 자식 없이 그냥 부부가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7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서 너 지금이라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한번 떠나봐라. 그럼 내가 창대하겠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받고도 주저앉아 그냥 하란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75세 노인이라도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떠난 겁니다.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이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가정들에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정에게 명절은 절의 찬스입니다. 명절에는 우리가 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부산으로 찾아가고 광주로 찾아가고 대전을 찾아가고 명절에 다 찾아오잖아요. 자기들이 다 모이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문을 여는 개척자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 가정의 복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봅니다.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예루살렘 가이사라 이스라엘로 파견된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파견한 데였으면 하나님 믿을 기회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파견돼서 그는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또 예수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는 자기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 자신은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새벽 기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 밤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 정한 시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는 거예요. 무슨 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반드시 쓰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만 찾아오셨죠. 고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했을 때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이 주어졌어요. 이게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고 뭐 다 순종합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 말에 즉시 순종해서 자기 사람을 요파까지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놓고 그동안에 고넬료는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듣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것도 아까워서 가까운 친척들로도 다 불러놨어. 그래도 아까워 이 말씀은. 그래서 자기 가까운 친구까지 다 불렀어.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서 아주 사모하면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있는 그 말씀에 복음을 전했죠. 이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죠. 복음의 문이 열렸어. 복음을 듣는 그 순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성령이 모든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모했으니까, 말씀을 듣기를 고대했으니까, 특별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말씀을 기다렸으니까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요파에서 예수를 믿는 할례받은 유대인 두 사람을 같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놀란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핍박을 받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적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이, 아니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는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상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상식은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뿐더러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받지 못하는 성령을 받는 것을 눈앞에 목도했잖아요. 그들이 놀란 이유는 자기들 눈앞에서 방언을 했단 말이죠. 방언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현장에서 그들이 방언하고 찬양하는 것을 목도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놀랬다고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기존 틀, 기존 관념을 완전히 깨트려버렸어요. 네 발 가진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기존 틀을 깨트린 거예요. 잡아먹을 수 없는 것을 잡아먹으라 하는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통적인 유대 종교 개념을 완전히 깨트리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여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일에 베드로가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 편에서는, 이 고넬료는 자기 가정과 친척 친구들에게 최초의 복음의 문을 여는 개척자로서 이 고넬료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같은 거예요. 두 사람의 특징이, 고넬료도 베드로같이 기도했죠. 고넬료도 베드로같이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죠. 고넬료도 베드로같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 고넬료도 바로 순종했죠.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전에 없었던 문을 여는 개척자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음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음성에 순종할 만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설날에는 각자 가정에 다 이러한 복음의 문을 여는 선구자, 개척자 역할을 하시길 바라요. 내가 잠잠하면 내 가정이 죽어갑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개척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내 가정은 우상의 제단에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우리나라는 설 명절, 뭐 큰 명절이지만 안타깝게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사 개념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사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신에게. 그런데 우리나라 제사는 신은 신인데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조상신을 섬기잖아요. 조상신은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런 매뉴얼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 모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귀신, 사탄에게로 대상만 바꾼 거죠.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내라 그랬죠. 그런데 그때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7일 날 일 안 하고 먹고 놀고 재밌게 먹고 이렇게 명절 기분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설 명절 며칠 지내요? 3일 지내죠. 이건 좀 변질된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설날 있죠. 설날 지내면 보름 있죠. 보름 지면 2월 있죠. 2월 지내면 삼진날 있죠. 삼진날 지나면 단오 있죠. 단오 지나면 칠석 있죠. 칠석 지나면 또 추석 있죠. 1년 내내 명절이 많아. 근데 설날, 이제 명절날, 설날 같은 경우는 며칠간 지내요. 여기 옛날 분들 며칠간 설날 지내요. 우린 설날은 일주일 동안 놀았어요. 월요일 때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머슴이나 종들이나 일 안 해. 그러니까 명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계속 먹고 쉬고 눈놀이하고 놀고 하는 게. 왜 하필 5일도 아니고 8일도 아니고 일주일이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일주일을 지내라고 했어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그걸 알고 모방을 해서 귀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섬기는 곡을 그대로 따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돼서 이제 3일 지내는데 예. 자 이렇게 우리는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뿌리 깊이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귀신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정에 친척 안에 얼마나 많은 가정마다 제사를 지내요. 이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게 고넬료 가정을 보세요. 로마에는 우리보다 우상이 더 심한 데가 로마입니다. 로마 신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 신하 이런 거지. 고넬료도 조상 대대로 아마 우상을 섬긴 그런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별반 똑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나 로마나 우상 섬기는 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은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서 고넬료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문을 염으로써 자기 가정과 자기 친척과 자기 친구들 가정까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개척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왜 이런 것을 기록해놨겠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여는 방법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듣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이방인인데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었을 뿐더러 고넬료 자신도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서도 그러나 역사적인 순간을 이루는 유대인에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확장되고 전달되는 이런 일에 쓰임받았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한다고 이해한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다 각국에서 모였는데 방언을 하는 거 보고 다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비난했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일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 말씀을 요엘서 말씀은 다 외워서 알고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시대와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는 결국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뭐 그 사람들이 임의로 술 취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6,700년 전에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했으면서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핍박을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입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율법을 어기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게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이루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감난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우리 자신들 첫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그러면서 더 큰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저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저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상해 보고 힐난하고 비난한 일을 누가 하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경건한 신앙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할 때도 지금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허무는 자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귀신 들린 자요, 이단 자요,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개척적인 삶을 사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들 주저해요.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받을 것을 예상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런 거 할 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당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전통을 거스리고 시대를 거스리는 이단자로 악명으로 비난받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아 그들이 옳았구나 뒤늦게 뒷북을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시대를 개척하는 자는 지금까지 닦아온 그런 길을 답습하면서 그 길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나는 남이 개척한 털을 놓아둔 이에 그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개척해 나간다 그랬어요. 남들이 해놓은 일에 그냥 숟갈만 얹어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일을 향한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나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이 기도하려고 그러세요. 새벽기도 며칠간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일로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며칠간 하겠냐고. 일로서는 하나님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작심 3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그대로 순종해서 살고자 하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척자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하고 그 뒤를 그냥 따라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개척자가 되시기 바라요. 찬양에도 웨이메이커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죠. 길을 만드는 자,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되기보다는 길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가 변할 수 있고 한 사회가 변화되고 한 캠퍼스가 변화되는데 나는 이런 명절에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 가정을 변화시키는 가정의 개척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그냥 식구들과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절에 두신 사명이 있을 텐데 모이게 된 이 중요한 뜻이 있을 텐데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복음이 선포되어서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가정에는 그 가정의 제사가 파해지고 불신 가정에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믿음이 있으면서 형식적인 가정에는 예수님의 불을 던지는 개혁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